세상살이 맑은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은살이 73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 세상살이 맑은살이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세월호 사고까지 나면서 이를 계기로 전관예우와 관피아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관예우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 이들이 처음 맡은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거나 또 고위공직자가 퇴임한 뒤에 관련 기업에서 우대받는 걸 말합니다. 특히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 기업이나 공공단체에 취직하는 고위공직자를 특별히 관피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관예우와 관피아가 사회의 문제가 되자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제어는 바로 이 움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화제어는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은살이지기 김정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란이라면 한국에서 대법관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이 김영란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제목이 아주 긴데요.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의 금품수수, 그리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수행 등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조항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앞서 설명해드린 전관예우나 관피아를 뿌리뽑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관피아들이 인간관계나 향응 그리고 금품을 이용해서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처벌하겠다는 김영란법이 이런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없애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이 법이 발의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한국 법무부가 크게 반발한 탓에 법안 내용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고요. 이에 원안을 고수하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요구로 대가성이 없었다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받도록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한국 법무부가 김영란법 원안에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쉽게 말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원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논의하는 공청회까지 열렸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김영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돈을 준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게 돼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돈을 준 사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 보험을 들어둔다는 심정으로 평소에 공직자들에게 돈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면서 부정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김영란법이 당초 원한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뒤 관피와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이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김영란법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여보, 여보.
왜? 아유, 왜 또 불러?
오늘 화장실 청소할 거니까 마트 가서 락스 좀 사와요.
아이,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웬 또 심부름이야.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리고 이 비데 필터도 갈 때가 됐으니까 필터도 좀 사오시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사모님. 뭐 또 시키실 일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봅시다. 가는 김에 방향제도 사오고요. 이 배수구에 뿌릴 항균 스프레이도 좀 부탁해요.
그게 다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필요한 거 지금 얘기 다 해야 돼.
아참. 이태리 타월하고요. 물티슈도 필요하고 또 본드도 필요해요.
갈수록 이거 적어서 가야겠다. 어디 보자. 락스, 비데 필터, 향균 스프레이, 이태리 타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티슈. 그럼 다 된 거지?
여보, 본드가 빠졌잖아요.
본드가 빠졌구나.
좀 있으면 비 올 것 같으니까 구무럭거리지 말고 냉큼 다녀오세요. 알았죠?
한국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쓰는 말들을 익혀봤는데요. 오늘은 욕실과 관련된 말을 배워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욕실은 목욕실을 말하는데 한국의 가정집이나 숙박업소에서는 욕실이 대개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위생실로 통하는 화장실은 변소를 다르게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 변소와는 달리 세면대와 샤워할 수 있는 욕조가 같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 있는 세면대는 서서 얼굴과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비데란 용어가 나왔는데 비데가 뭡니까?
북한 청취자들한테는 좀 낯설 텐데요. 대변 후에 물로 밑을 닦아주는 기구가 비데입니다. 용변을 본 뒤에 버튼을 누르면 변기 중앙에서 물이 나와서 항문을 닦아줍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이 이태리 타월이란 말인데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 이태리 타월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건 목욕할 때 쓰는 거죠?
맞습니다. 먼저 타월이라고 하면 무명실이 보풀보풀하게 나오도록 짠 천으로 된 수건으로 욕실에서 쓰는데 보통 수건보다 큰데요. 이 이태리 타월은 목욕할 때 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거칠거칠한 천으로 된 수건입니다.
이 밖에 상황극에서 나온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락스가 있는데 락스는 살균,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표백 기능도 있는 세제로 주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항균 스프레이가 나오죠. 이건 균을 없애기 위해 뿌리는 몰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드는 접착제, 즉 고강도 풀을 뜻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신발이 안 들어가지? 아, 이 구두주걱이 있어야겠네. 구두주걱을 찾을 수가 없잖아. 에이, 그럼 샌들을 신고 가는 게 좋겠다. 이거 뭐야? 이건 또 도어락이 말썽이네. 잘 열리질 않잖아. 여보, 여보, 도어락도 고장났나 봐. 이거 어떡해.
아까 경비실에 인터폰으로 물어보니까 전자키 AS 받으려면 내일까지 관리사무실에 맡겨야 한대요. 내가 내일 얘기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얼른 다녀오세요.
알았어. 그럼 얼른 다녀올게.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이번 시간에는 욕실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거실에서 나오는 말들 익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조철수 씨의 질문입니다.
요즘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이 한국에서 인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명량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자주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명량에 대한 언론 기사 가운데 이상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가령 명량이 이순신처럼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대중이 강렬히 원한다는 반증이다라거나 또 명량에서 보여준 충무공의 지도력에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반증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반증이란 말이 맞게 쓴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반증이 아니라 다른 말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들어볼까요?
네, 조철수 씨. 진행자 말이 맞습니다. 여기선 반증이 아니라 방증을 써야 합니다. 방증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주변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 또는 그 증거를 이릅니다. 하지만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음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하거나 그런 증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명량의 인기는 이순신처럼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대중이 강렬히 원한다는 방증이다라거나 또 명량에서 보여준 충무공의 지도력에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방증이다라고 써야 맞는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군요. 지금까지 세상살이 맑을살이었습니다.